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굉장히 그에게는 큰 변화였죠. 그때 가던 중에 베델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또 큰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얍복강에서 야곱을 또 크게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다음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은총을 끼쳐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다를 구체적인 손길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얍복강을 이제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제 에서와 만났던 장면을 우리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보셨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부활의 세계에서 누리는 그 화목의 축복,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는 이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큰 아픔과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셨듯이 그 외동딸 디나가 이방족 속의 그 히위족 속이었죠. 히위족 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또 그것을 또 못 이겨서 보복하고자 그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또 불같이 일어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쳐죽이고 노략질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참 은혜 받은 집안, 또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그 믿음과 신앙에 충천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죄악의 폭풍이 이 야곱의 집안의 안팎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구약학자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창세기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큰 눈을 가지고 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신학적 주석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에게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격정, 시므온과 레위의 그 분노의 행위들, 경제적인 유익, 서로가 이렇게 뭐 같이 합치면은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유익할 것이다라는 그런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문제, 종교 의식의 도구화, 할례를 사용해서 할례라는 그 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악용하는 그런 우리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이큐메니컬한 비전, 같이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 뭐 그 일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이슈들을 제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이 모든 요인들은 본문 속에서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의 논쟁은 한 가지 이상의 결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끌어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이슈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죄의 실상에 대한 것을 한 단계 좀 깊이 보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 죄의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맥락은 다음 시간 강해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또 내게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좀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얍복강에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은혜를 입은 사람, 또 은혜를 입은 집안이라도 죄의 세력과 그 파괴력은 안팎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는 이 죄의 세력, 죄의 파괴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그 거친 큰 풍랑과 파도가 은혜 입은 자와 안 입은 자를 가리고 그래서 차별해서 덮치고 안 덮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죠. 이 세상에 죄악은 만연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도 죄악은 만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은 안팎에 있는 이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막대한 죄의 현실은 인간 한 사람이나 한 사람, 이 나 개인과 세상과 다 연결된 죄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죄가 터져 나오면 결국 세상에 죄의 참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죄와 나의 죄는 결코 분리된 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기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 일가가 세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화목의 축복을 이 땅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잠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는 야곱의 집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했던 그런 히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땅의 추장이었는데 야곱 일가가 거할 수 있는 땅을 또 이렇게 팔면서 거래를 하고 또 디나가 또 호기심에 또 이제 친구들 좀 사귀려고 나간 그런 그 기회를 보고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거친 욕망이 순수한 연애 감정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디나를 감금해 놓은 것입니다. 그 디나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돌려보내면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감금했습니다. 디나가 당함으로써 세겜에 의해서 디나와 그 가족이 더럽혀졌다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렇죠? 이것은 오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부끄러운 일을 가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 이 네발라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다른 구절들 속에서도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 단어가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 말은 공동체의 현실 그리고 공동체의 감정을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악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를 보면 사무엘하 13장 12절에 이 다윗의 아들 암론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이제 범하죠. 그랬을 때 다말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다윗의 모든 집안에까지 치욕스럽고 매우 상하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야곱 집안이 얼마나 큰 충격과 그리고 그 감정이 헤쳐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왔고 그 집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딸을 자기 아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야곱은 잠잠했고 일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노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몰은 계속 자기 아들 세겜을 변호하고 있고 그리고 디나와 세겜을 결혼시키자고 아주 저자세로 나와서 애걸을 합니다. 뭐든지 혼수물품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위한 아비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죠. 끌어오르는 경로를 간신히 삼키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이러했죠.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사실 이거는 며칠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술이죠. 그런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종교적인 상징이 되는 행위를 조건으로 거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사건과 너희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 계산만 해보고는 이 제안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통증이 심한 날, 시므온과 레위가 뭐 그 종들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칼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몰과 세겜도 죽였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그 만행이 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기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한 살상과 노략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말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야곱 자기만을 위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들을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위 족속을 이렇게 두들겨주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집안은 멸망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야곱에서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리 성숙하지는 않은 태도와 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 속에는 이 아들들의 행동을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깊이 만난 야곱이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다른 사람과는 좀 구별되게 좀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얍복강의 밤을 지내고 나서 분이엘을 지날 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그 성경 기자가 말한 대로 야곱이 평생 절며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어떠한 미흡한 상태, 흠이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야곱이 절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했죠. 야곱에게는 아직도 흠이 많이 남은 그런 질그릇에 불과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체험을 많이 깊게 한 사람이라고 그에게서 어떤 높은 성품의 수준과 그리고 지혜의 수준을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겠다는 의식을 고취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동기는 되게 할지 몰라도 그 성품과 그의 수준은 갑자기 그렇게 확 바꾸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기대치가 커지죠. 아, 저분 정말 훌륭하겠다. 내가 가서 얘기하면은 정말 뭔가 내게 덕을 끼치고 뭔가 내게 은혜를 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점점 두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10년째 여기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11년, 12년 되면 분명히 저의 이 본래의 그 본질에 해당하는 그 까칠함이나 이런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텐데 그래서 자꾸 저는 이게 노출되어서 좀 고민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질을 버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좀 그랬습니다. 까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은근 까칠함을 이렇게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제 모습을 경험하면 아, 성도님들이 내게로부터 좀 정떨어지고 멀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직도 흠이 간 질그릇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겠죠. 근데 인위적으로 제가 이 까칠함을 자꾸 숨기려 하면 결국 더 괴로워집니다. 저에게도 괴롭고 주변에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이 적나라한 이 흠을 가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노출된 이 흠을 통해서 때로는 공동체에 노출된 이 흠을 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이 흠 사이로 다시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 흠난 이 모습을 당장에는 잘 데리고 살아야 되겠죠. 제 단점이 드러날 때는 뭐 저희 가족도 싫어합니다. 제가 그거 느낄 수 있거든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면 가족들 좋아합니까? 아니죠. 저희 가족도 싫어해요. 근데 가족이 그렇다, 남들도 그렇다, 그래서 나도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저를 그런 저를 미워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의 자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까지 죄인인데 죄인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까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꼭 껴안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까칠한 민서가 그래도 나는 너랑 함께 살아주마 이렇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야곱이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니까 자기의 흠을 그대로 보였다 이것이죠. 옛날 모습 그대로.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 아들들도 좀 후회하면서 아차 그렇구나.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반응은 전혀 예측과는 달랐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게 옳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다시 불러드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이 할 말을 잃은 것인 것 같, 잃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이 함구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인간의 실상을 좀 묵상해야 합니다. 야곱의 이렇게 함구하는 태도는 후에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이제 다음 주에 보실 다음 시간에 보실 베델에서의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이제 라헬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할 때 이런 말을 기록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정말 입 밖에도 내고 싶지 않은 말이죠. 성경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야곱은 자식들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정말 나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 많았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야곱 반도 못 따라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형제들 간에 살상이 일어나질 않나. 그죠? 아들을 막 다 빌미로 하여튼 그 볼모로 잡히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거는 부모로서는 보통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죠. 이 르우벤 사건은 오늘 본문에 드러난 그 죄악의 참상 이후에 또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또 가족 간의 비극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딱 끝냅니다. 야곱이 함구했다라는 것이죠. 아들의 이런 패륜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선생님과 이제 사랑하게 되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관계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게 우리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도 입을 다물었고 그 함구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뭐 얼추 60에서 70 사이라고 본다면 야곱이 138세에 죽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7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입을 다물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내용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 두 사건, 르우벤이 그 빌하를 범한 사건, 레위와 시므온이 살상을 저지른 사건,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49장 3절에서는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리로다. 야곱의 이 유언이 저주로 들리세요, 축복으로 들리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주하는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다,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것이죠? 이 축복이란 말은 뭐 특별한 뭐 다른 용례를 가진 그 사용하는 용례로 사용되는 그런 축복이란 단어가 아니고 그냥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바라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바라카라는 이 말 속에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이 듣기 좋아야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축복하는 상대에 유익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축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유익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야곱은 지금 이런 말을 하기 힘든 말을 자기 그 유언의 임종의 자리에서 꺼내면서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통한 유익한 능력이 전달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70년 정도 동안에 이 말을 함구하고 살았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면 자기가 그런 말을 한들 그것이 소용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또는 야곱의 어떤 소심한 성격 때문에, 또는 어쩌면 야곱이 너무나 상처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말을 꺼내기가 쉽고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야곱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야곱의 삶에서의 또는 뭐 야곱의 삶을 사역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가장 큰 정점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자신의 임종의 자리에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냥 야곱이 죽었더라면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교훈, 어떤 개인적인 축복의 뭐 사람 또는 은총을 입은 사람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시조들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에서 하나님의 유익한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야곱의 생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이스라엘에게는 소명과 비전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근거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열두 지파를 놓으실 때 이러한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두 지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가 참석한 아버지의 이 유언의 자리는 뭐 엄숙하고 진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죠. 야곱은 자기의 삶의 고귀한 사역을 여기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들의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보면 인간적으로 불쌍하고 읽는 우리로 하면 참 마음 아프게 하죠. 특히 자식으로 말미암아 겪는 아픔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것인데요.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3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식들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럼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그 진의를 알고 그리고 좀 귀를 기울여고 해야 되겠다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다 공통적인 마음일 텐데 그 반대로 완전히 자신의 정의와 주장 앞에서 누구 말도 정말 어떤 상황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이슈에 꽂혀서 자신들이 행한 대량 살육과 노략질은 자기들 의식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우려대로 크게 우리 가족 전체가 복수당하고 큰 정말 멸망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전혀 그런 예측하는 그런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없죠. 우둔할 뿐이죠. 만용이 있을 뿐이죠. 무엇보다도 인륜을 깨고 그리고 파괴한 이렇게 크게 파괴한 것에 대해서 양심도 꺼리지 않고 양심도 꺼리지 않으니 죄사함을 구할 수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너무 옳기 때문이죠. 너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지 않은 옳음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세겜 그놈이 사랑하는 누이 디나를 성폭행했으니까 자기들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을 도륙하고 재물을 다 빼앗고 삶의 터전도 짓밟고 귀한 인생들 다 망쳐놓고서도 자기들이 한 짓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깊고 심각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 자아 도취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명분과 목적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한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아 도취적 죄의 실상입니다. 자아 도취라는 것은 자기 옳음, 내가 옳다 이거죠. 자기 주장, 자기 선함, 이런 자기의 것에 집착한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 도취는 죄의 심각한 그 겉으로 폭발되는 참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딱들로 붙어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나 이 자아 도취의 덫에 걸려들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강렬하거나 순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자아도취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론 만나죠,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항상 똑같은 말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자아도취적 성향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이 자아도취적 증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번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게 조언을 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 그런 쪽에서, 내가 맞는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헛소리야? 내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상처받았다 그래? 아니 내가 난 이거 오라서 한 건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아도취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 더 심각하고 더 무섭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여호와를 믿는 종교적 우월의식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더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복수할 수 있는 속임수의 트랩을 걸어놓은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었잖아요. 할례가 사람을 죽이는 방편입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신앙에 정직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를 믿겠지 하는 그런 심산에서 할례 받으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편이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요구 할례 받으라. 사실 이것은 신약적으로 넘어와서 설명한다면 정말 골로새서에서 말하듯이 할례는 새 생명으로 들어오라라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신세계로 들어오라는 그러한 할례 받으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는커녕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죠. 하나님의 뜻을 모욕해도 이만저만 모욕한 것이 아니고 악용해도 이만저만 악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자아도취에 빠지면 자기가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위를 하며 그것을 들먹여도 그것을 요청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라는데 이 자아도취의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한 살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가보면 독재자의 죄악상이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십만의 고귀한 생명을 처참하게 잃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히틀러는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나는 참 정말 잘못하고 있다. 나는 왜 일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온 세상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도 나는 죄인이다.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각한 자아도취이죠. 근데 이 독재자의 죄악의 뿌리가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컨트롤 이슈 있으시죠? 조종하고 싶은 것, 내가 파워를 갖고, 그죠? 내 말을 듣게 하고 싶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기 때는 자아도취가 엄청나게 강한 성향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납니다. 유아 시절을 자아도취에서 보냅니다. 엄마 아빠를 조종해서 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드리기 위해서는,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마나 뒤통수도 불사하고 세면바닥에다가 막 부딪히는 게 이 자아도취의 아주 극악한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아도취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을 깊이 이제 연구하고 또 깊은 통찰을 하고 한 그런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뚜렷한 합일점으로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악은 일반적인 것이다. 악은 보편적인 것이다. 악은 평범하다. 이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과 다른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신병일 경우에는 조금 다른 예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뭐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악은 누구에게나 그 시대와 그 문화와 또 그리고 그 집단 의식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평범하게 자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악이라는 것입니다. 마녀 사냥하던 때가 아주 길게 있었죠. 역사에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다른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참한 자들은 뭐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아도취가 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모두가 다 큰 죄인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나에게도 이 자아도취의 죄의 뿌리는 분명하게 내리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그토록 큰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입증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옳다고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 소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아도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실상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옳고 더 의인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당장 집에 가시면 인터넷을 켜실 텐데 그 뉴스를 보시고 사회면에서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 딱 앞에 두시고 내가 과연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의인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 놓고 정직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악한 죄를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상을 저지르고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레위와 시므온과 같이 동일한 자아도취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 현실을 모르는 것이죠. 무서운 자아도취적인 인간의 현실 안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결코 더 옳고 결코 더 의인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죄악의 현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얻었으니까 아,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지금 뭔가 당장에 내게 변화가 오지 않고 내 상황에 어떤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로 피난해서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길을 잡는 것입니다. 그 길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35장에 이제 나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우리의 죄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풍성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